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한 벌써 한 세네 시간 네 다섯 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솔로몬의 이름하고 또 가족 배경, 성격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의 인생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지금 살펴보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그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나단 대언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프린트물을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안 모이기 때문에 프린트물을 이제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는 했는데 나눠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적게라도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뒤에다가 복사를 다음 주부터라도 좀 해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 조금이라도 그 개관 정도는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있었던 일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그 기온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 형, 아도니아를 이제 죽이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장소가, 기름 부음 받은 장소가, 샘이었죠. 무슨 샘이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무슨 샘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혼샘. 기혼샘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기혼샘이 혹시라도 또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그 의미가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뭐 제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의미들은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왜 다윗왕이, 그 솔로몬을 이제 기름 부게 하셨을 때, 뭐 다윗성에서 뭐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든지 아니면은 그뭐 성막 근처에 가서 기름을 부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기온샘으로 데려가서 기름을 붓게 하셨나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저도 공부해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거를 특별히 이제 왕으로서 어떤 그 세워지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될때 원래 이제 제사장에게는 기름 부음을 이제 그 율법에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왕에 대해서 그 기름 붓는 거는 율법에서 이렇게 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처음에 이제 왕이 됐을 때그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이제 그 사무엘에게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 기름 부는 것은 이제 거룩히 구별하는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거룩히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왕에게 또 대언자를 세울 때 이렇게 기름 부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가 이제 왕과 이제 제사장과 또 대언자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특별히 어떤 그 기름 부음을 받는데 어떤 장소가 있었던 것은 어떤 왕이라든지 대언자가 그렇게 어떤 특별한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기혼샘에 가서 그 기름 부음을 이렇게 기름을 붓게 하셨나? 요 부분은 뭐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매번 그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이제 그 북쪽에서 단에서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있고, 그래서 저도 맨날 공부하는데, 그 중심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한 고도가 한 600에서 700 정도 되는 그산 위에 있는 그런 성이죠. 그래서 산들, 산맥들이 이렇게 조그만 산들이 몇 개가 있었고 그 안에 이렇게 둘러싸 있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최근에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이 골짜기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성도 이제 고도가 높죠. 고지가 높아요. 한 600m, 700m 정도 위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우리나라 관악산이 한 고지가 한 700 정도 되죠. 600 정도, 700 정도 되죠. 관악산이. 그래서 그 정도 산 중턱에 있는 그런 이제 성이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다윗성이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타원형으로 생각하셔서 다윗성이 요 예루살렘 성이 타원형이면 그 약간 가운데서 위에쯤에 다윗성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건데, 다윗성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지도를 볼 때 제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지도를 볼 때 오른쪽 그러니까 밑에가 그 흰돔의 골짜기, 예루살렘 밑에 그 흰돔의 골짜기고, 흰돔의 골짜기에 이제 덕문이 있는 그 근처가 그 흰돔의 골짜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골짜기가 있고 그 이 예루살렘 성 이쪽에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 그쪽에도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기드론인가 같은 그 제가 좀 갑자기 그 공부할 때 봤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있는 데가 기온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 왕궁이죠. 왕궁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한 100m에서 200m 되려나요? 저도 뭐 이렇게 메다가 몇 메다인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상당히 가까워요. 예,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었던 그 왕궁에서 기온샘까지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어요.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온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온샘은 그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기온은 솟구치는 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솟구치는 샘이라는 그 의미를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위에가 북쪽이고 아래가 이제 남쪽이라고 보면 물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이 그 기온샘이 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물이 많았고 또 이 물이 이제 식수로서 사용되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 히스기야 연못, 이게 이제 기온샘을 막아서 아시리아가 못 먹게 하고 여기 막아놓고 이 여기서 지하로 뚫어갖고 실로암까지 이렇게 간 게 히스기야 연못이잖아요. 이제 히스기야의 그 터널인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기온샘이라는 곳이 물이 굉장히 이렇게 솟구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마 이제 그 생수, 음료, 그러니까 먹을 물을 구하는 곳이 뭐 여러 곳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도 이 기온샘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기온샘 주변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 동네 사람들이라면 와서 물을 길러야 되니까, 먹을 물을, 우리 수돗물 요즘처럼 수돗물 이게 꼭지에 털면 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샘에 가서 물 떠갖고 하루에 한 번씩 먹을 물하고 뭐 씻을 물 이런 거 다 길어야 되잖아요. 집에 뭐 물 식수 시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물을, 샘물이 있는 곳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한 번씩 가야 돼요. 예, 거기 가서 물을, 먹는 물을 뜨든 아니면 가서 뭐 빨래를 하든, 예,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윗성에서 기온샘까지 다윗이 이제 나단 대언자하고 그 대언 이제 분하야하고 사독에게 명령을 하죠. 예,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서 이제 다윗성에서 기온샘까지 노새에 태워서 가라, 데리고 가라. 그래서 기온섬에 가서 기름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다윗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다윗성에서 그 기온샘까지 가는 데는 노새로 타고 가는 그 거리가 한 100여 산 200m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가는 거리에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에 막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었겠죠. 그 예루살렘 뭐 그 크지도 않은 데니까 하면서 분명히 이게 다윗이 타는 노새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윗의 노새인지 어떻게 아냐면 아마 이제 그 특별히 다윗의 다윗왕의 노새는 뭐 뭔가 좀 특별하게 뭐 치장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적어도 뭐 옆에서 누가 그 왕궁의 사람들이 같이 가면서 뭔가 좀 특별한 뭐 여기 성경에 보면 다윗의 노새라고 이렇게 언급된 걸 보면 오늘날에도 대통령들이 타면 뭐 방탄 리무진을 탄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뭐 똑같은 노새였겠지만 뭐 다윗이 타는 건 뭔가 특별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 노새에 태워서 이렇게 가라고 했던 것처럼 뭔가 사람들이 알지 않았을까. 예,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태워서 갔어요. 갈 때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윗의 노새인데 솔로몬이 탔단 말이에요. 그 어린 솔로몬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변에 막 그 몰려서 같이 간단 말이죠. 이게 뭔 일일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뭐지? 뭐 특별히 무슨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볼 때는 뭔가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데리고 노새에 태워서 가면서 기온샘에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제 왕으로 세워진 거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왕이 즉위식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솔로몬 폐하 만세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당시로서는 다윗왕이 아직도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왕이 죽었으면 다음 왕이 누구다, 다음 왕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윗왕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다음 왕이 즉위된다는 거는 사실 당시로서는 뭐 그렇게 특별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특별한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인지 몰랐는데 다윗의 노새를 타고 와서 보니까 기름 붓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로서는 다윗이 거의 뭐 이제 죽기가 얼마 안 남아서 뭐 사람들이 뭐 약간은 예상했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었을 때는 기름 붓기 전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뭐 백성들이 다 알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온샘에서 기름을 부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구나. 솔로몬 왕 만세!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기온샘에서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왕을 이제 막 그 찬양을 하면서 이제 왕국 그 솔로몬 폐하 만세 뭐 이런 걸 했겠죠.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에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과 여호야대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족 속과 블레족 속이 내려가서 솔로몬 왕을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그를 기온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이르되 솔로몬 국왕 폐하 만세에 하니라. 온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백성이 피리를 불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인해 떠나가니라. 솔로몬이 왕이 돼서 다시 기온샘에서 이제 시온 그 다윗성으로 돌아가는 시온 이제 성 그 다윗성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경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그 많은 백성들이 나귀에 타고 있었던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광경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아도니아도 어떤 샘에 가서 샘 근처에 가서 기름부음이라기보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됐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제 성경에 엔로겔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발음으로 불리우는데 우리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엔로겔 샘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는데 이 엔로겔 샘은 열왕기상 1장 9절에 나오는데 그 뜻이 이제 세탁하는 자들의 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른 뜻도 있긴 한데 세탁하는 자들의 샘. 그러니까 이제 이 뜻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온샘이 위쪽이고 밑에가 이제 이 엔로겔이에요. 이 엔로겔 샘은 흰놈의 골짜기 이제 덕문이 있는 그 근처가 되겠어요.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본다 그러면 좀 이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골짜기는 뭐예요? 쓰레기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 세탁하는 곳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약간 불결한 불결하다고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좋은 이미지는 없죠. 이 이제 구도상으로 보면 다윗이 있는 왕궁이 있고 기온샘이 여기 있고 흰놈의 골짜기 엔로겔샘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 기온샘은 다윗이 있었던 왕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요 기온샘에서 엔로겔까지도 한 몇백 메다 안 떨어진 한 2, 300m 떨어진 거리예요. 엔로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장소는 다윗성에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소리가 나도 약간 다윗성까지 들리기는 좀 약간 어려운 그 얘기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마치 다윗이 알면 안 되는 것처럼 좀 천천히 알았으면 좋겠는 약간 더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온샘은 또 다윗성과 이렇게 중간 정도에 있다 보니까 기온샘에서 뭘 하는지 여기서 큰 소리가 나면 다윗성에도 들리고 엔로겔에도 들려요. 거리상으로 그런 거리입니다. 중간인 거죠. 다윗이 굳이 이 기온샘을 선택한 것은 엘로겔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로 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기온샘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왕을 이렇게 만세 이런 것들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면 엘로겔까지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을 왕을 세우면서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미 사독과 이제 이런 그 솔로몬이 이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독이 여기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다는 것을 듣고 빨리 이 더 이상 이제 다윗의 의지가 뭔지를 보여주면서 빨리 더 이상 반역하지 말고 집에들 가라 이렇게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위치들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요 기온샘을 왜 거기서 기름 부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그 결론은 뭐냐면 다윗이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 다윗은 아도니아가 이 그 잘못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임 당하는 것보다는 아도니아를 좀 보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사담이라 죄송합니다. 좀 내용이 좀 기온샘에 대한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었고요. 오늘은 이제 원래 이제 좀 제가 좀 중요하게 보려고 했던 게 이제 아도니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면서 죽기 전에 몇 가지 솔로몬에게 이제 위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들, 그리고 요압에 대해서, 시므이에 대해서 이제 그 반드시 그들을 이제 그들의 흰머리가 그냥 죽지 않도록 하라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 다윗으로부터 위임받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아도니아, 형인 아도니아를 죽이는 일이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원래 솔로몬을 죽이라고 이렇게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거나 부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도니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다윗은 형제의 난을 통해서 이 왕국이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다윗은 아도니아 또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헤브론에서 통치 기간 중에 압살롬의 다음으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반역을 시도했고 이제 그거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도니아를 즉시 죽였냐?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성전에 가서 그 제단 이제 뿔을 잡았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두려워서 그 제단 뿔을 잡고 있었을 때 이제 거기서 나와라 그랬을 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나를 안 죽이겠다라는 그 말만 맹세를 해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가겠다 이래서 이 열왕기상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3절에 나오는데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들을 잡음에 어떤 이가 솔로몬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니 보소서, 그가 제단의 뿔들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칼로 자신의 종을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였나이다 하며,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자신을 합당한 자로 드러내 보일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가 죽으리라 하고, 이에 솔로몬 왕이 사람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리니라.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며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원래부터, 물론 이제 아도니아가 미웠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뺏어가려고 했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있었겠죠. 그런데 솔로몬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다윗왕이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아도니아도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솔로몬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자랐던 형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원래부터 아도니아를 죽이려는 마음이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마음을 참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도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아도니아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다윗이 죽기까지는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다윗이 죽기까지.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을 이제 기름 붓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있었죠. 한 몇 년 동안 살아 있었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이 아도니아가 이제 그 다윗의 마지막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을 지켰던 그 아비삭 후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궁. 그러니까 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얻고자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그 아비삭 처녀 그 여자를 자신의 다윗이 죽고 나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는 삼고 싶은데 그 아비삭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섬겼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직접 솔로몬한테 가서 왜냐하면 뭐 내가 좋다고 해서 이 여자를 내가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아비삭은 그 다윗을 마지막으로 섬겼던 후궁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 이제 자신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삼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솔로몬은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갑니다. 가서 이제 바세바를 설득을 하죠. 열왕기상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제 바세바에게 아도니아가 말하는 겁니다. 왕국은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나를 향해 얼굴을 들고 내가 통치하게 하려 했으나 왕국이 돌이켜져서 내 동생의 것이 되었으니 이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와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상당히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보면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고요. 아도니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굉장히 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멋있는 이게 이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외모가. 그런데 머리도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요압이나 아비아달 제사장이나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할 때 보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아도니아에게 설득되어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누가 봐도 사람이 좀 덜 떨어진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왕 되겠다고 하는데 그 밀어줄 사람 없잖아요. 줄 서도 좀 될 만한 사람한테 줄 서야지. 그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줄 서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해도.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그럴 만한 인물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요압이나 아비아다를 이렇게 의논할 때도 아도니아를 돕겠다. 너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한 그 굉장히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외모도 출중했고. 그런데 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에게 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바세바한테 가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왕국 원래 내 건데 동생이 와갖고 결국은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국은 이제 내가 이미 포기했고 아비삭이라도 좀 내가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완전히 설득이 돼버렸어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걸 보면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바세바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솔로몬한테 갑니다. 가서 솔로몬 왕에게 부탁을 하죠. 아도니아를 위해서 그 아비삭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을 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할까요? 열왕기상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어머니께서 아도니아를 위해 수넴 여인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내 형이오니 그를 위해 왕국도 구하옵소서. 심지어 그를 위해 구할 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예,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그 이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아도니아가 정말 아비삭을 사랑해서 흠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기다리다가 이런 것을 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사실 이거는 너무 이른 시기였고요. 또 이것을 구한다는 것은 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도니아 사건을 보면 이 아도니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꾀가 많았고 아도니아를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꼭 얻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도니아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어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좀 그 사람이 이렇게 막 달려갈 때 누군가가 좀 막아주기도 하고 잘못됐으면 그 잘못됐다라고도 얘기 좀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실패도 별로 맛보지 않았고 왕자로서 뭐 얼마나 탄탄대로였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좀 안타깝게도 좀 많이 제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셨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다윗이 아도니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는 또한 매우 잘생긴 자로서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에 그를 낳았더라. 왕자로서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총애했던 자녀로서 별로 누군가에 의해서 제어받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아도니아였어요. 그랬던 아도니아가 했던 것들을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꼭 해야만 했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꼭 가져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훌륭하고 또 외모도 훌륭했고요. 뛰어난 두뇌,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도니아는 감사와 은혜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이 아도니아의 뜻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죠. 뜻을 막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이것을 아도니아도 알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거니와 왕국은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나를 향해 얼굴을 들고 내가 통치하게 하려 하였으나 왕국이 돌이켜져서 내 동생의 것이 되었으니 이는 그것이 주에게서 나와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도니아는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고 누군가 자신을 제어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막는 것을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막은 것에 대해서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게 내 것, 이 왕국이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내 건데 솔로몬한테 뺏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분해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삭이라도 좀 내가 얻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잘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얻었고 내가 잘나서 누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막으셨을 때 아도니아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뉘우쳤다면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때가 아도니아가 돌이키는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왕국 다음에 이제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아비삭을 취하겠다고 꾀를 내서 바세바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야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홀로 왕국을 통치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형을 죽이는 일이 아마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제 세워가는 이 왕국을 위해서 형을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왕국에 있어서 왕자로서 자신의 최측근에 있다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왕국에 방해가 되고 나아가서는 다시 반역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제멋대로 하는 사람,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솔로몬은 형을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를 맛볼 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제어하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거저받았습니다. 주셔도 은혜이고 막으셔도 긍휼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됩니다.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고 덤비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셔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겠다고 하나님께 덤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언제 끝이 나느냐? 죽으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어리석음이 죽기 전에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배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이처럼 참 우리의 길 가운데 막히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막으실 때 하나님의 긍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이 정말 뛰어나고 잘나서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자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져가셔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대적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엎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